판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하셨는지요? 코로나 사태를 맞아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한 자라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아주 건강하게 보이는 청년들조차도 허무하게 인생을 마감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시라도 떠나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대로 우리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에 불과한 자라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들 모두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살지만은, 그래서 때로는 불안하고 두렵지만은,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 부름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지금 우리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연합해서 선을 이룰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오늘도 세상은 요란하지만, 사람들은 불안하지만, 우리는 평강 가운데 온라인 수요 설교를 시작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요예배 시간에 디모데서를 묵상해 왔습니다마는, 이번 주는 고난 주간이기에 원래 계획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순환에 관한 말씀을 같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일과 모레 아침 묵상 시간에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보려고 하는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36절 말씀인데, 먼저 찬송가 한 곡을 같이 부르고 그 다음에 말씀 해석과 해설로 들어가겠습니다. 찬송가 141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서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갖고 계시면은 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서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이 어두움에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아멘. 우리 기도하고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에 임하면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셨거나 허락하신 일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욥과 같이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일들,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떠들었던 것을 회개하고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경건한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설령 내일 종말이 온다고 해도 우리는 오늘 주님을 예배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가 나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되어도 주께서 내려주신 축복들을 세워보며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성령 충만케 도와주셔서 주님 말씀 믿음으로 듣게 하시고 받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세상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을 깨닫고 우리 크리스천의 삶에 목적과 방향과 초점이 분명해지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여러분 성경책 마태복음 15장 33절서부터 말씀을 같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합니다. 제6시가 되매 오늘날 시간으로 낮 12시가 되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3시 곧 아침 9시였으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3시간 동안 매달려 계셨던 겁니다. 이 3시간 동안 예수님은 세 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기억하기 원합니다. 첫째 말씀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신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저희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신 거예요. 둘째 말씀은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평생 한 것은 악한 짓밖에 없는 강도에게 그러나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자비를 구하자 주님은 즉각적인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셋째 말씀은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이니이다. 보라 네 어머니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를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면서 이 세 마디 말씀을 하셨는가? 주님은 죽는 순간까지도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흉악한 강도를 구원하시고 제자에게 육신의 어머니를 부탁하셨는가? 주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본론은 심판하고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고 사랑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6시가 되자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다고 합니다. 낮 12시가 되자 어둠이 온 땅을 덮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지 3시간이 지나자 온 천지가 칠흑과 같이 깜깜해졌다고 합니다. 9시까지 계속하더니 합니다.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이나 흑암이 지속되더니 이 3시간 동안 유대 전 지역은 아수라장이 되었을 겁니다. 생지옥이 되었을 겁니다. 왜? 아무것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일식 현상이었을 수가 없습니다. 때는 1월 14일 유월절이었고 유월절에는 보름달이 떴기 때문에 백주대야에 온 땅에 흑암이 임한 것은, 그것도 3시간이나 계속 임한 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였습니다. 해를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표현이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이 수없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셨을 때 마지막에서 두 번째로 내린 재앙이 무엇이었는가? 3일 동안 지속된 어두움의 재앙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죽음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아수르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실 때에도 어떤 재앙이 임하리라고 하셨는가? 이사야서 5장 30절을 보면 그날의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리워져 어두우리라 하셨습니다. 흑암이 있고 어두우리라. 예수님도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면은 악한 자들은 어디로 쫓겨난다고 하셨는가?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계시록에도 세상 종말에 일곱 봉인과 일곱 나팔의 심판이 내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하시는가?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염소털로 만든 검은 배옷과 같이 검어지고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져서 낮에도 빛이 미없고 밤에도 그러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심판날, 주의 날에 나타날 표적 가운데 하나는 어두움이었습니다. 마가와 마태는 33절 말씀을 기록하면서 암모스서 8장 9절 말씀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케 하리라. 해를 대낮에 지게 해서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리라. 암모스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6시부터 9시 곧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백주대야에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한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한 백성과 그 땅에 대한 창조주 하나님의 분노의 표현이었습니다. 구원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흑암, 죄로부터 나오기를 거부한 자들에 대한 합당한 저주였습니다. 경건한 유대인이라면은 백주대야에 3시간 동안 임한 초자연적인 흑암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을 보았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았어야 했습니다. 34절을 보시면 흑암이 3시간 동안 지속된 후 제9시 오후 3시가 되자 예수님은 크게 일성을 지르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마가는 아람어를 모르는 이방인 독자들을 위해서 곧 헬라어로 해석해 줍니다. 이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 절규는 당시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낯익은 절규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잘 아는 시편 22편 1절에서 다윗이 부르짖은 절규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은 자신의 친 백성이자 자신이 구원하러 오신 유대 백성들에게 배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정죄받고 사형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오면서 구경꾼들에게도 희롱을 당했습니다. 같이 십자가에 매달린 자들에게도 조롱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그렇게도 사랑했고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로부터도 모두 배신을 받았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분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는데 하나님에게도 버림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절규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는데 여기에서는 예외적으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라고 부르십니다. 잠시지만 모든 인간의 죄를 지시고 죄인이 되셨기 때문에 죄인이 되신 예수님은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34절 말씀을 해석하면서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받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그저 버림받은 느낌을 받았을 뿐이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절대로 아들을 버리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사랑이시기에 본질상, 성품상 자신의 아들을 버릴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모두 인간적인 해석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절규하신 대로 하나님은 진실로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지셨기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그를 그 죄값에 합당하게 심판하셔야 했습니다. 이것은 신구약 모두가 여러 곳에서 증거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버림받으실 것을 이미 구체적으로 자세히 예언하셨습니다. 우리가 매년 고난주일이 되면 듣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어리석은 양과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 예언대로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찔림을 받으셨고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실제로 상함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약 곳곳에서도 이 진리를 확인하십니다. 먼저 바울을 통해서 확인하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었고, 로마서 4장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나무에 달리셨도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도 이 진리를 또 확인하십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합니다. 요한을 통해서도 확인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가 되셨도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는 제물이 되셨도다 하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버림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지만 아들로부터 태초로부터 늘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아버지로부터 떨어져 본 적이 일순간도 없으셨지만은 우리의 죄를 지시고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셨기에 아버지로부터 실제로 버림을 받으신 거예요. 이 고통과 괴로움은 우리 인간은 헤아릴 수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도 이 신비를 이해하기 위해서 오랜 기간 동안 은둔 생활에 들어갔었지만은 들어갈 때와 똑같이 혼동되어서 나왔다고 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예수님의 본질이 변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셨고 또 버림을 받았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인간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그 아버지의 아들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임재 가운데 거하고 아버지와 긴밀히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잃었습니다. 태초부터 영원까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 특권을 잃은 겁니다. 불순종하는 인간 자녀가 아버지의 징계를 받을 때 잠시지만 아버지와의 긴밀한 정상적인 사랑의 관계를 잃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절규하신 것은 육신적인 고통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십자가에서 받는 육신적인 고통은 견딜 수 있었습니다. 머리가 가시에 찔리고 등에 살점이 채찍에 떨어지고 손과 발이 못에 찢기는 건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고통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고통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절규했던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영원히 예수님을 버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버린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아셨습니다. 왜냐하면 절규하면서도 나의 하나님 하고 불렀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시기 전에 우리가 새벽 묵상 시간에 보겠습니다마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영원히 버리신 것이 아니었고 예수님 그것을 아셨습니다. 35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엘리엘리 하시자 가까이 섰던 몇 사람이 잘못 듣고 주위 사람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엘리야를 부르신다고. 그러자 36절을 보면 한 사람이 뛰어가서 해융의 신포도주를 머금게 해서 스펀지에 흰 신포도주를 적셔서 가져옵니다. 이 신포도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예수님께 드렸던 몰약을 탄 포도주와는 다른 포도주입니다. 이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몰약을 탄 포도주와는 다른 포도주. 몰약을 탄 포도주는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포도주였고 주님은 그 포도주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거부하셨습니다. 왜? 십자가에서 온전한 고통을 받기 원하셨기 때문에. 다른 모든 인간과 같이 고통을 받기 원하셨기 때문에 심판의 고통 그대로 받으신 겁니다. 여기 지금 주님께 드린 신포도주는 갈증 해소용으로 누구나 마셨던 값싼 포도주입니다. 음료입니다. 물이 많고 알코올 성분이 적었던 음료 포도주입니다. 사람들은 신포도주를 적신 스폰지를 주님의 입에 대면서 말합니다. 엘리야가 와서 저를 내려주나 보자. 왜냐하면 환난 때 엘리야가 와서 의인을 구원할 것이라는 구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엘리야가 이미 세례 요한의 몸으로 왔다 간 것을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마가복음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임의로 대우하였느니라. 엘리야가 왔다 갔는데 모르고 하는 소리. 오늘 말씀 단순한 말씀이지만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치명적인 진리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네 번째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는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하신 일곱 마디 말씀 가운데 제일 가운데 있는 말씀, 제일 중요한 말씀 무엇이었는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실제로 버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신 죄인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인은 심판하셔야 하기 때문에 아들이라도 죄인은 심판하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물론 당분간이지만은 버리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고 믿어야 됩니다. 특별히 신약의 하나님과 구약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니시다,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믿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시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거룩과 공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자신의 친백성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모두 멸망시키신 구약의 하나님은 로마 제국을 들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멸망시키신 신약의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가로챈 아간과 그 가족을 죽이신 구약의 하나님은 하나님께 땅판 값을 속이고 드린 아나니아를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죽이신 신약의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십계명을 주시고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죽는다 하신 구약의 하나님은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들 사형에 해당된다. 수군수군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한 자, 건방진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무정한 자들도 우리가 볼 때는 전혀 사형감이 아닌 자들도 모두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신 신약의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의 문제는 심판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이 없는 거예요. 지난주일 묵상한 시편 90편에서 모세가 한탄한 대로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나이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의 문제입니다. 죄가 없는 자신의 아들까지도 우리의 죄를 대신 지워서 버리신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죄 가운데 거하는 우리를 얼마든지 버리실 수 있다는 것 믿어야 되는데 믿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며 살면서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그래서 똑바로 봐야 됩니다. 주님은 분명히 형제에게 분노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고 경고하십니다. 형제와 화해하지 않고 교회에 와서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자는 결단코 옥에서 나오지 못하리라고 엄중 경고하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형제를 미워하고 자매와 화목하지 않는 거예요. 위선과 가식의 삶을 버리지를 않는 거예요. 너의 오른쪽 눈이나 오른손이 너로 죄를 짓게 하면 그 눈을 빼어버리고 그 손을 찍어버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병신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성한 몸으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당장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을 보지 않으니까 죄된 삶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잠깐 동안만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와 같이 영원히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으려면 모든 부도덕한 삶, 불의한 삶, 무정한 삶을 떠나야 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신 말씀, 이거 두렵고 떨림으로 늘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서리요 하신 경고의 말씀 가슴판에 새기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성령으로 나에게 마음의 소원을 두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면 동시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죄된 삶에서 떠나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해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버리셨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버리실 수 있다 하는 것.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말씀의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이 왜 나를 떠나셨나이까 하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지 않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나와 동행하시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이것은 가장 큰 저주였습니다. 그래서 왜 나를 버리셨냐고 절규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큰 저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크리스천들, 공부가 뜻대로 안 되고, 장사가 뜻대로 안 되고, 자식 농사가 뜻대로 안 되면 괴로워합니다. 먹을 것이 넉넉치 못하고 원하는 직장을 얻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하면은 두려워합니다. 결혼 대상을 찾지 못하고 영주권을 얻지 못하고 노후 대책이 없으면은 슬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떠나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서 멀리 계신 것에 대해서는 떨려하지 않습니다. 나와 동행하지 않는데도 슬퍼하지 않습니다. 왜?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아니면은 병들었기 때문에. 지옥은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이 생지옥입니다. 저주의 삶은 별게 아닙니다. 매일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삶이 곧 저주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떠나 살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밖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늘 받고 사는 것보다, 또 70번씩 7번이나 용서함을 받고 사는 것보다, 그것을 받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저주의 삶은 없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많은 교인들이 저주를 보지 못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들에게 천국과 지옥의 정의가 바뀌어야 됩니다. 축복과 저주의 정의가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곳이 바로 천국인 것을 믿어야 됩니다. 찬송가 495장의 고백대로 주 예수와 동행하는 그곳이 어디나 하늘나라인 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기에 이제는 주님 말씀 듣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안에서 형제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일이 없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기뻐해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 절규하시면서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시기 전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시면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으신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 부르짖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신 것을 조금도 의심치 않았습니다. 자신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을 끝까지 놓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자비와 긍휼, 약속의 신실하심, 이거 끝까지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삶에서 어떤 시련과 고통을 당하든지 예수님과 같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부르짖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이하에서 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느니라 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라고 그리고 설명해 주십니다. 곧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기 위한 것이라, 우리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기에 주님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않고 주님으로부터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의 징계와 꾸지람이 나에게 어떤 형태로 오든지 상관없이 그것을 잘 받는 거예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잘 받은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느니라 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런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정말 받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평강을 누린다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을 당해도 묵묵히 어려움을 견디는 겁니다. 의로운 자로, 평강을 누리는 자로 자라가는 겁니다. 아무리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고 이것보다 더 어려운 험한 일들이 벌어져도 우리는 묵묵히 주어진 삶을 잘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제자도의 삶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수많은 생각, 감정, 의지 이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주어진 십자가를 매일 지고 나에게 주어진 수많은 어려움, 고난, 고통, 슬픔, 외로움, 남이 나에게 끼쳤건, 천재 때문에 그런 것을 겪건, 인재 때문에 겪건, 이유 여하에 상관없이 그것을 떨쳐버리겠다고 아우성치고 떨쳐버리지 못하면 괴로워서 죽으려고 그러고 그러지 않고 십자가를 잘 지고 주님을 따라서 골고다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누가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일곱 말씀 가운데 각각 세 말씀씩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마태와 마가는 유일하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말씀 하나만 기록합니다. 이것을 보면 마태와 마가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핵심은 바로 이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곱 마디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 말씀 모두가 우리 구원을 이뤄가는 데 중요한 말씀이지만은 제일 중요한 말씀 하나만 꼽아라. 그것은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과 의의 본을 보여주시는 것이지만은 그것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최고의 목적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최고의 목적은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지고 아버지께 버림을 당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최고의 목적, 아버지께 버림받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지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대속물로 주기 위한 것이라.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가?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라.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예수님 때문에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진리를 진정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로 영접했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주로 모시고 주님으로 전심으로 사랑하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을 맞아서 오늘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원하옵기는 우리 모두 오늘 주님이 우리 때문에 부르짖으셨던 이 절규를 기억하고 앞으로는 의지를 드려서 첫째, 우리가 매일 알고 있는 모든 죄에서 떠나기를 원합니다. 그 목적으로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둘째,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떠나시면 우리는 제일 불쌍한 존재가 됩니다. 셋째,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나의 하나님 부름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삶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리를 설파하고 깨닫고 동의하는 것은 쉽지만 진리대로 행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이 없으면 100% 불가능한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오순절의 제자들에게 내리셨던 성령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의 눈도 주님께서 안수하셔서 주님이 우리의 구원주인 것 확신하게 하시고 다시 안수하셔서 주님이 어떤 구원주이시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밝히 보고 깨닫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가장 큰 저주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임을, 곧 구원에서 떨어지고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임을 절감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역으로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을 확신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러기에 이제부터는 말씀과 기도와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포부요 목표가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욥과 같이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약속의 신실하심을 고백하며 나의 하나님을 외칠 때 주님의 궁극적인 구원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도 내일 새벽 말씀 묵상 시간 될 때까지 샬롬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